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연료 효율이 한층 좋아진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진행한 사실을 오늘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로켓 엔진의 용도가 장거리 미사일용인지 위성 발사용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장거리 미사일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진행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3.18 혁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로켓 엔진 분출 시험은 18일이었던 어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가 개발 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위성 운반 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노동신문은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과 타빈 펌프장치, 조절계통, 각종 변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적 안정성과 믿음성을 비롯한 대출력 발동기의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엔진이 80톤의 추력으로 200초 동안 연소했다면서 구체적인 실험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체 평가 내용만 주장해서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이번 로켓 엔진 실험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중국 방문 기간에 맞춘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 도착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주요 관심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날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연쇄회담한 틸러슨 장관은 오늘 시 주석과 만나서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달 내용 중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 것인지와 함께 북한 핵 문제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이 담겼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에게 중미 양국은 더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이 최대 공약수만 견지한다면 중미 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인 주일미군 소속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으로 공중급유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기들은 평소 공중급유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일미군 소속 전투기가 공중급유에 성공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오늘 미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909 공중급유대대 소속 KC-135 스트레토 탱커가 지난 14일 태평양 상공에서 미 해병 제121 비행대대 소속 F-35B 두 대의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F-35B 편대는 이달 중 한반도로 이동해서 한국군과 함께 독수리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태평양 전력 증강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일본의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 주둔지에 F-35 전투기 16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키 리졸브 합동 군사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틸러슨 국무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Regard to escalating sanctions, I don't believe we have ever fully achieved the maximum level.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서울에 도착해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 유엔 안보리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를 취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검토가 진행 중인데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이번 순방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윤곽이 어느 정도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지요. 윤국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취임 후 첫 방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틸러슨 장관이 앞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밝힌 여러 가지 입장들이 백악관이나 국방부 등 북한 정책에 관여하는 다른 주요 핵심 부서들과 조율을 완전히 끝마치고 이렇게 발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틸러슨 장관뿐만 아니라 마침 또 지난 17일 틸러슨 장관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과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던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트위터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것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 먼저 좀 소개해 드리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울러서 중국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현 단계에서는 배제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의 표현은요, 이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제재 압박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그동안의 대북 결의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의 도를 높이면은 미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는데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끝났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문제를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대화는 배제하고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행동에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런 대북 정책의 윤곽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난 8년 동안 이 오바마 행정부 때 지속적으로 미국이 추진해오던 그 대북 정책이 바로 전략적 인내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선언을 한 이 마당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최현기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강력하게 그런 그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하겠다, 이걸 시사했다, 이런 정도는 해석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첫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서울을 방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옵션, 그러니까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고, 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과의 그 군사적 갈등을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위협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또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8년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해왔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일종의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나설 것을 기다리면서 이런 자세를 취해왔는데요. 이것보다는 역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이것은 그 북한 핵에 또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그 시급성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해만 핵실험을 1월과 9월 두 번이나 실시했고요. 또 미사일도 24발이나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 핵체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도 거의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과거 같은 약간 좀 한가롭게 보이는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급성을 갖고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6자 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그것이 공식화된 얘기고, 또 그렇게 된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공식화된 얘기인지를 말씀하셨는데,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 그리고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다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은 다자간 대화는 그게 6자 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언급을 하고요.
네.
또 국무부 대변인은 의도했던 결과를 6자 회담이 그동안 내지를 못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아예 구체적으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대사죠.
네네.
니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럴 용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6자 회담은 우리가 다 해봤던 건데
네.
별거 없었다,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울러서 앞서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기로 하고 그 약속을 또 어느 일정 시점에 가서는 깨고 다시 또 협상을 하고 보상을 받고 다시 또 이것을 깨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다라는 얘기들을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한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만이 그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미국 정부 내에서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대북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도를 높이고 더욱 압박을 하는 것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다시 한번.
네. 이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 그 서울 방문에 앞서서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무려 13억 달러나 북한을 지원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북한은 그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마 내놓기 위해서 한 언급일 것 같은데요. 주목되는 것은 그 국무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그 13억 달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그 내역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 무부는 그 VOE의 국무부 대변인 그 마크 터너 대변인 대행은 16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3억 달러를 지원했고 그중 50%가 식량 지원 그리고 40%가 에너지 지원. 이것은 아마 1994년 그 10월 이루어진 미북 제네바 합의 때 그 중유 제공을 미국이 면정안 했었습니다. 아마 네. 이것을 읽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지만 그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 따라서 육자회담 같은 장치가 오랫동안 그 의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의 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대북 정책 방향은 중국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중국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거듭 자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제안을 강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중국이 거듭 밝힌 내용은 최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대북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왕이 부장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한반도 상황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네.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을 중단하고 미국은 그 한국과의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그 대화는 비핵화라는 한 축과 그리고 또 그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그 논의를 하는 두 축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 이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17일이죠. 틸러슨 장관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북정책의 윤곽을 발표한 바로 그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의 이 제안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자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화춘잉 대변인은 육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네.
거듭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현재 보면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 중국 정부는 대북 정책의 방향을 놓고 사실 굉장히 크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 양쪽의 입장인데 과연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이제 뭐 한반도, 북한 핵 미사일 이런 문제만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여러 가지 그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관계에서는 핵 문제도 물론 있고 또 하나 무역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중국은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환율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계는 단순히 무슨 적대 관계나 갈등 관계뿐만 아니라 협조하거나 상호 또 이익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이 같은 그 카드 즉 무역 안보 전략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일종의 그 타협점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모든 그 대북 제재 열쇠는 그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원유, 식량, 석탄 모든 것을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좀 더 좀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해서 핵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율이나 무역 문제에서는 좀 미국이 좀 중국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주고받기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 전문가들은 그 다음 달에 그 미국에서 이루어질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그 여러 가지 그 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뭐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양국 간의 어떤 일종의 그 전략적인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런 그 관측들도 없지 않습니다. 방금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고요.
네.
사실 북한은 그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만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1순위, 최우선순위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역과 경제 문제 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전제 이런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드 문제도 현재는 한반도 문제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역시 현재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재 두 나라 관계는 사실 어느 한쪽이 일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강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쪽은 그대로 수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국력 면에 있어서 커졌기 때문에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떠나면서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이 중국이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또는 중국과 그 적대적이 되면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구슬러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뚜렷하게 말하자면 양측의 협상이나 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그 여러 이슈 중에서 포함시켜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양측이 서로 충돌을 할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한반도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틸러슨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중에 이제 군사행동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서울에서 군사 관련해서 얘기가 한 게 있는데요. 대북 그 군사 압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갈등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을 위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기존의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언급하고 상당히 그 궤를 같이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그 주목할 점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굳이 뭐 하나 추정을 해본다면은 그동안 백악관이 그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군사 선제 공격 등을 검토했겠지만 그럴 경우 상당히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검토 과정에서 선제 공격 가능성은 아마 조용히 좀 그 철회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중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틸러슨 장관은 사드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해왔던 그런 입장을 거듭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이 사드는 한국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장치다라고 하면서 그 중국이 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그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네네.
그 미국 정부는 사드는 그런 카드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라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또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서 이 한국이 이제 5월 달이면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그 야당 측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틸러슨 장관은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차기 정부에서도 그 논의가 될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앞서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에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DMZ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그 북한 군과 미군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거기를 특별히 이제 가서 둘러봤는데 뭐 이런 것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17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그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그 국무장관 전용기편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판문점에 있는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판문점 그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서 장병들과 그 식사를 하며 격려를 했고요. 직접 그 판문점 곳에 나가서 북한군의 판문각 거기를 그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참조로 그 캠프 보니파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976년 8월에 북한군의 그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요. 당시에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그 가지치기를 두고 그 남북한이 갈등을 빚다가 미 이사단 소속인 보니파스 대위와 그 마크 버레중위가 북한군인에게 살해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북한과 남북한의 그 첨예한 그 대치 지역인 그 판문점을 직접 보고요. 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남북한에 맞서서 한국 동맹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을 그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대화 협상으로 푸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협상 주장.
네.
또 하나는 이 군사행동까지 선제타격까지 배제하지 말고 강하게 더 압박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축의 중요 주장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또 다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서 나온 그 정책 방향은 대화는 사실 일단 배제하는 쪽이었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또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을 언급한 건 아니었지만 배제하지 않는다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쪽의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주목할 것은 그 말하자면 중간 단계로 북한 핵을 동결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아닙니까?
네. 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틸러슨 장관이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17일에 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동결하도록 하고 현 시점에서 그리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는 유예 조치를 한 그 바탕 위에서 대화를 해나가면 어떠냐. 네. 그 중요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최종 목적은 비핵화를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페리 장관은 이런 주장을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재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는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동결을 통한 대화 시작을 부인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강경한
네네.
압박과 제재 쪽으로 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 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군과 한국군의 키 리솔브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 리솔브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 본토의 병력과 무기를 한반도에 증원하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 7함대 조셉 어코인 사령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Technology, you know, our partnerships and training. And technology really.
조셉 어코인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기술과 파트너십,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라고 할까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주일 미군에 배치한 최신의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 그리고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군의 그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그 합동 군사훈련이죠.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강모 추진 그 항공모함입니다. 칼 빈슨호가 이번에 참가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15일 날 그 한국에 그 입항한 칼 빈슨호는 배수량 10만 톤으로 뭐 엄청난 크기입니다.
네.
길이가 그 300m가 넘고요. 승조원만 해도 4,500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이 항공모함에는 웬만한 국가의 그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 수십 대의 전투기, 각종 그 정찰기 이런 것이 있고요.
네.
또 다양한 작전 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4만 톤급의 강습 상륙함 등 여러 가지 그 함정이 있고요. 최신 그 구축함, 또 오스프리 그 수직 이착륙기 등 미군이 보유한 최신 무기들이 대거 훈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를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이 사실 이번에 실시됐는데요. 경기도 포천의 미군 훈련장에서 실시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실시됐는데요.
네.
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밀 탐색 해서 파괴하는 훈련을 그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 연습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공개된 네.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미군과 한국군 특수 요원들이 이 항공기 편으로 적진으로 침투해서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그런 공중 강습 훈련도 실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이 올해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군의 그 합동 군사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움직임이 훈련에 임하는
네.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유사시에 적진에 침투해서 말하자면 위험한 시설들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그 훈련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뭐 물론 지금 대단히 불쾌하게 마련일 텐데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그 관영 조선중앙방송 또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이런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북침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반발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반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키 리솔브 훈련 언제까지 계속이 되죠?
예, 지금 키 리솔브 훈련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이 앞서서 3월 초부터 이미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재는 그래서 독수리 훈련과 키 리솔브 훈련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됩니다. 4월 네. 말까지. 그러니까 이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합동 군사훈련 때는 상당히 말하자면 긴장하고 계속해서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네.
또 한반도가 상당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키 리솔브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이제는 화제를 좀 바꾸어서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살펴보죠. 말레이시아 당국은 그동안 김정남 씨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을 해왔는데 결국 확인이 된 것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 당국은 김정남 씨에 대해서 이것이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당국은 가족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방문했는데 지금 김정남 씨의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각 두 명의 부인으로부터 그래서 김한솔군 그리고 김금솔군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누구로부터 DNA를 채취해서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게 아니라 직접 그 나라로 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총리가.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남 그 사망한 시신의 말하자면 주인이 김정남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런 정상적인 수순으로 인도가 될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그 상황 또 일정 이런 것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면은 아마 조만간 김정남 씨의 그 시신이 가족에게 그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말레이시아 그 언론에 따르면요. 자이드 하마디 그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기자들과 한 얘기가 있는데요. 북한 대사관은 가족의 동의 없는 시신을 평양으로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또 관리들을 그 마카오든 어디 중국이든 보내서 가족과의 그 유전자 감식을 해서 가족을 이미 확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조만간 이 시신을 뭐 항공편으로 보낼지 아니면 가족이 말레이시아를 와서 뭐 그 인도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유가족이 그 시신 절차를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유전자 감식을 하면서 이름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아마 시신이 그 해당 가족에게 그 인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김정남 씨의 아들 김한솔이 인터넷에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이제 하게 만들었는데 그 뒤에 좀 나온 소식은 있나요?
없습니다. 김한솔 군은 김정남 씨의 아들로서 이미 언론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네.
서방 국가에서 유학도 하고 또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네네.
이 김한솔 군이 웹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로 가족이 잘 있고 또 아버지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네.
이 어떤 단체에 의해서 또 어떤 배경으로 유튜브 영상이 공개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네.
특히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단체가 사실상 한국 정부 당국 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앞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특히 그 동영상 동영상이 한 번 공개된 이후에 후속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동영상을 그 올릴 때 실제로 김한솔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도 사실 분명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지금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추측을 낳고 있는데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엔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그 VOA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북한의 그 인권 상황 개선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그 상당한 우려를 밝히면서요. 또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세계 인권 회의에서도 이번 북한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북한을 많이 또 인권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한번.
네,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인권이사회에서는 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미 초안이 채택된 상태입니다.
네.
제출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ICC 국제형사법정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은 늘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또다시 그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김정남 씨를 살해한 독극물이 유엔이 말하자면 금지한 화학무기 아닙니까?
네네.
VX라고 하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비인도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인권이사회 기간 내내 네. 북한에 대한 인권 분야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 또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입학식과 함께 새학년이 시작된 3월의 어느 날 집에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에게 부인이 말을 건네는데요.
여보, 스쿨린 통제하라고 알아요. 이번에 그 제 그 아는 그 정혜 엄마 있잖아요.
아, 정혜 엄마.
정혜가 초등학교 지금 입학했는데 학교에서 스쿨린 통장 해오랬는데요. 그래서 말아봐달라는데.
스쿨린 통장?
응. 여기 있잖아요.
아, 스쿨린 통장.
예.
아, 이거 그거 써준 거야? 이거?
예, 예.
그럼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인터넷 먼저 한번 뒤져보고?
예,
한번 알아보자.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스쿨링 통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아, 정말 이제 금방 저 북한에서 얼마 전에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같은 동네 살고 있던 정연의 집에서 이렇게 지금 아직 처음 애를 입학하면서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저희 집사람한테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스쿨링 통장 여기 대해서 지금 제가 알아보느라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스쿨링 통장 과연 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쿨링 통장은 네, 대한민국은 이게 학교들마다 보면 학부모하고 선생하고 각종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북한말 하면 저금소나 같은데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선생하고 각종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 있네요.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친구가 자식들이 지금 학교를 입학시켜서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 친구 정호한테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탈북자 김영수 씨, 스쿨링 통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동료 탈북자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전화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 있죠. 애들이 학교 공부하는 걸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학교 다니는데 지금 제가 가까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제가 아는 우리 집사람네 집 애가 지금 학교 이번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카드를 내오라고 하더래요. 새로운 학교에서 어떤 카드를.
무슨 카드?
그러니까 우리 하면
국민카드 뭐 국민카드라든가 이런 카드 은행에서 카드를 하나 하라고. 왜냐면 그걸로 해서 돈이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돈들이?
아, 그게 아니고. 네. 카드가 아니고 저기 뭐야? 스쿨링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 무슨
통장?
어디 네 스쿨링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되긴데.
아, 예,
그거, 뭐, 그거 말하는 거지 카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맞아요. 뭐 스크린 해서 그
그래
지정해 주더래요. 뭐 그쪽으로 해서 하는 스크린 통장 하나.
네, 맞아요, 그거.
아, 카드가 스크린 통장이네 그러면.
네, 통장에 통장.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이 가정통신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이 뭐 혹시 애들이 저기 어디로 뭐 연수 간다든지 그런 데 돈 입금해라 그리고 문자가 오거든요.
아, 예.
그때 입금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학교에서 뽑아가는 거지. 그래서 스쿨링 통장이라고 그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탈북자 김영수 씨, 처음 한국에 입국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북한 이웃에 살던 친구를 위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등록금 뭐 공부할 때부터 돈 내는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애들 그 돈 내는 건 없던데. 그리고 방과후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예. 그런 거 할 때도 또 돈 내더라고요.
아, 그건 학원?
학원은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후 할 때 그때 또 돈 내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부모가 시키면 내야 되는 거고. 와. 안 시키면 안 내고.
그 돈 얼마씩 나요 보통? 얼마 정도 지나가요?
에이, 얼마 안 나와요. 한 달에 뭐 내는 게 뭐 없어요. 한 달에 낸다는 게 꼭 몇 달에 한 번씩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난 그 스쿨링 통장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 몰라서.
맞아요. 스쿨링 통장이 아, 그거 학교에서 빠져나가는 통장인데 그냥 한 개로 지정해가지고 네. 학교에다가 은행 계좌번호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였었어요?
알겠어요.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한 탈북자 김영수 씨. 이제 정확히 알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친구와 그 집사람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쿨링 통장이라는 하는 것이 외래어네요. 영어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도 스쿨 하면 아마 학교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연결된 그런 은행 통장이라는 거로 지금 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하면 북한에서 소학교나 초급 중학교 되겠죠. 이런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입학금, 등록금 이런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비마저도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비라든가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정부에서 다 돈을 지불해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밥도 먹이지만은 이렇게 자체로 어디에 학급이 올라갈 때 쓰는 그 돈만은 집체로 선생이 일일이 돈을 거두기 어렵고 애들한테 부모들이 돈을 지어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의 학교와 연결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한테 부모가 돈을 입금해주면 선생이 그 돈 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스쿨링 통장이라고 하네요. 참 처음 알았습니다.
스쿨링 통장에 대해 알게 된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에게 먼저 알려주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알아봤어. 뭐 인터넷에서도 이제 찾아봤고 그다음에 또 전화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학교에 입학하면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있지 그 걔들은 통장 관리 못하잖아. 그 엄마의 통장 하나 새로 낸대.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그 통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쓴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통장이 필요한 거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리고 자주 있지 애들 그 재미나게 놀러 다니게 하느라고 그때 자기가 이제 먹고 버스 타고 하는 버스비하고 먹는 값은 자기가 내는 건데 그 비용을 선생님이 돈을 걷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학부모들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계좌 이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쓴다는 거란 말이야. 당신 그 전화해서 말해줘야 되겠다.
네, 알겠어요.
그렇대.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0년 3월 19일 오늘 동독과 서독의 총리가 분단된 지 2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Herr Brandt raised the matter in person in his talks with Herr Stoke. No special pattern of rejection has emerged.
독일은 1945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차이로 인해서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끊는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동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969년 서독의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는 이러한 기존의 외교 원칙을 깨고 동서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연설이 있은 뒤 동독은 동독의 인정을 요구했고 이어 서독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0년 오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동독의 빌리 슈토프 총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 오늘 개최된 동서독의 정상회담은 독일 통일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후 1990년 동독과 서독의 역사적인 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13년 3월 19일 오늘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블렌타이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 때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리빙스턴은 5년 뒤 남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했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리빙스턴은 또한 선교 여행 중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856년 본국에 돌아온 리빙스턴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했습니다. 이후 1866년 리빙스턴은 또다시 아프리카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이때부터 5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다가 1871년 미국인 기자인 헨리 모턴 스탠리에 의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리빙스턴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스탠리 기자의 도움으로 회복됩니다. 이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끝까지 남아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73년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연료 효율이 한층 좋아진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진행한 사실을 관영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로켓 엔진의 용도가 장거리 미사일용인지 위성 발사용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장거리 미사일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진행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3.18 혁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로켓 엔진 분출 시험은 18일이었던 어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새형의 대출력 발동기가 개발 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위성 운반 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과학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엔진이 80톤의 추력으로 200초 동안 연소했다면서 구체적인 실험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체 평가 내용만 주장해서 정확한 재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이번 로켓 엔진 실험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중국 방문 기간에 맞춘 것을 주목하면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 도착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주요 관심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날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연쇄회담한 틸러슨 장관은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자세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달 내용 중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 것인지와 함께 북한 핵 문제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이 담겼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에게 중미 양국은 더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양국이 최대 공약수만 견지한다면 중미 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을 방문할 기회도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인 주일 미군 소속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으로 공중급유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기는 평소에 공중급유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일 미군 소속 전투기가 공중급유에 성공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오늘 미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909 공중급유대대 소속 KC-135 스트레토 탱커가 지난 14일 태평양 상공에서 미 해병 제121 비행대대 소속 F-35B 두 대의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F-35 편대는 이달 중 한반도로 이동해서 한국군과 함께 독수리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군은 태평양 전력 증강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일본의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해병 주둔지에 F-35 전투기 16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오후부터 북부 지방에서 비 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적설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방에서 1cm에서 3cm 정도이고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5m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